도널드 파울러 박사, 구약 배경. 강의 10일, 노지. 저작권 2024 돈 파울러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디아어, 단 파울러입니다. 세션 10일, 노지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홍수 기록과 성경에 나오는 홍수 기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홍수 기록과 메소포타미아 기록의 다양한 해석 사이에 매우 놀라운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상당한 차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확실히 우리가 배경 영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난제를 나타냅니다. 문제는 유사점이 종종 차이점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명하기 위해 고대 근동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논의할 때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문제에 대한 테스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두 문서가 어떻게 그렇게 유사해 보일 수 있는지 설명하려는 세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인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홍수 개념을 차용했다는 것이다. 철학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기록은 나이가 들수록 일반적인 단순성에서 복잡성으로 그 규모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는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6대 8장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고대 버전 중에서 가장 짧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다른 것보다 연대순으로 훨씬 더 복잡합니다. 날짜가 5개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7일, 40일, 150일 등 6가지 기간을 말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각각 7일 중 2에서 3일밖에 안 되지만 연대순으로 아트라하시스 전체는 17개, 길가메시 서사시는 13개인데 다른 두 문서에 비해 상당히 짧은 성경은 16개이다.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문제에서 단지 하나의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연대순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1400년에 글을 쓰고 이집트나 시나이 사막에서 글을 썼다면 그는 어떻게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기록을 알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서면 문서에서 차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단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정한 시기에는 글쓰기가 전문가의 손에 달려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추측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구두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즉, 고대 세계에서는 아마도 쓰기 체계가 복잡했기 때문에 구두로 전달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홍수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창세기 6대 9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을 모세가 믿었다면 왜 그렇게 이교적인 문서를 빌렸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연대적인 이유와 신학적 이유 모두에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서 차용했다면 물론 유사점은 설명되겠지만 차이점은 실제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메소포타미아 기록에서 돈을 빌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신이 존재하고 이 신이 인류를 끝없이 통제한다면 신이 모세에게 이 문서를 활용하도록 감동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본 유사점 외에는 이에 대한 실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아마도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성경을 차용했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600에서 900마일 떨어진 곳에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어떻게 히브리인들로부터 이 기록을 빌릴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모세가 분명히 이것을 기록한 최초의 사람이고 모세가 결코 메소포타미아에 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러므로 연대기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이를 차용했을 수 있다는 제한된 시나리오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1400년에 썼다면 이미 존재하는 메소포타미아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아트라하시스와 길가메시 서사시에 기록한 이후 200에서 300년 후에 글을 쓰고 있는데 연대순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차용의 가능성은 문제의 한 측면, 즉 유사점에만 답할 뿐 차이점의 문제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하고 싶은 것은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작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과묵하게 내 주장을 말하고 싶다. 그냥 생각해 볼 만한 제안일 뿐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지만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적어도 메소포타미아 분지를 뒤덮은 홍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두 기록, 즉 성서 기록과 메소포타미아 기록이 동일한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신의 인도나 영감을 통해 모세가 궁극적으로 그 홍수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갖게 된 반면,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아마도 홍수 사건을 기억했지만 신화와 다른 역사적 부정확성으로 인해 그것을 왜곡했을 가능성입니다. 즉, 둘 다 홍수를 기억하지만 성경 기록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메소포타미아 기록은 부분적으로 정확하고 부분적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껏해야 그럴듯한 설명일 뿐이지만 여기서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는 그러한 설명이 우리가 유사점과 차이점을 갖는 이유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기록은 일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일부는 부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방법을 어떤 수준의 확실성, 어쩌면 확률로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차용이 있다는 대답이 너무 자주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차용은 확실히 일어날 수 있지만 이스라엘과 바빌론처럼 멀리 떨어진 문화가 있을 때는 차용에 대해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나는 비판 이론의 비판 이론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문서의 대부분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유배 중에 작성되었습니다. 확실히 그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중에게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러한 문서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 우리가 살펴본 다른 제안들과 마찬가지로 이론적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돌이켜보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 전체에 그 시대의 세계를 멸망시킨 대홍수의 전통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메소포타미아인들은 그것을 기억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의 두 번째 문서 소스인 노지, 때로는 노조라고 표기하는 서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 점토판은 자그로스 산맥 기슭의 누지, 노지, 유적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도를 열면 즉시 노지가 어디에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지를 보면 누지는 대략 이 지역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자그로스 산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몇몇 심각한 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노지는 바로 이쯤에 있었고 자그로스의 Z와 A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지, 노지의 사이트이고 발견된 이 점토판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영역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1925년부터 1931년까지 미국 동양 연구학교에서 아소와 같은 야고를 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때 수업 노트의 시작 부분에 몇 가지 내용이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므로 수업 노트의 맨 처음으로 가서 알파벳 순으로 아소를 찾아보면 이곳이 미국 동양 연구학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적지를 발굴한 결과 누지, 노지,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굴 중인 텔의 이름을 식별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특정 족장 사건에 대해 즉시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천 개의 서판이 발견되었습니다. 누지 자료의 고전적 사용, 즉 고전적 사용을 말할 때 내가 의미하는 것은 누지의 서판이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이러한 누지 텍스트의 고전적인 사용은 창세기의 앵커 성경, 앵커 바이벨에 있는 에프럼 스파이저의 주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35년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누지의 유사한 관습을 바탕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이야기의 역사성을 주장하는 것이 학계에서 꽤 유행했습니다. 아마도 청중 중에는 제가 방금 한 말에 놀랄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8시에 여기에 있으므로 천천히 엔진을 예열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비판적인 학자들이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에 나오는 일부 서술적 이야기에 대한 역사적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누지의 문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비판적 공동체가 특히 창세기의 역사적 정확성을 부정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글쎄, 그것은 노지 태블릿의 주요 또는 지배적인 주제 영역이 노지 텍스트에 있는 수많은 입양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입양 이야기는 창세기의 이야기로 읽혀졌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에라자르를 입양했을 때 그 이야기는 누지의 관점에서 설명되었습니다. 본문에는 그가 아브라함이 엘르아사를 입양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엘르아자르, 엘리에이저는 그의 충실한 소령이자 그의 충성스러운 주요 노예였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입양되었다고 말하지 않지만 입양이 누지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로 읽혀졌습니다. 이것은 특히 야곱 라반 이야기에서 사용됩니다. 이야기를 기억하신다면 야곱은 표면적으로는 아내를 얻기 위해 메소포타미아로 갔고 그곳에서 자신보다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이 훨씬 덜한 사람인 라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기억하신다면 야곱은 나엘과 사랑에 빠졌고 그는 그녀를 위해 7년 동안 일했습니다. 전기 이전 시대의 결혼식 밤에 라반은 그의 다른 딸인 레아를 주어 그를 속였고 야곱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나엘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그는 또 7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즐거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본문은 나엘에 대한 그의 사랑이 너무 커서 7년이 하루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7년이 끝날 무렵, 그는 나엘과 결혼할 재정적 권리를 얻었지만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은 그를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갈등이 생기고 마침내 온 가족, 즉 야곱과 나엘과 레아와 그들의 자녀들은 라반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나엘은 드라핌이라고 불리는 가족 신들을 훔쳤고 그녀가 또 무엇을 가져갔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밤중에 그들은 여행을 시작하고 라반은 깨어납니다. 그는 그들이 사라진 것을 알고 그들을 쫓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발견하고 잡으면 그는 그들이 가족의 신인 드라빔을 돌려주겠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동식 신들의 점토 형상을 갖는 것이 비교적 흔한 관습이었는데 그들은 가족 신이라고 불리며 집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엘이 그것을 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긴 이야기가 누지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은 라반이 야곱을 양자로 삼았고 나엘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는 그 드라빔은 우리가 누지에게서 들었듯이 그 드라빔은 땅 소유권을 위한 서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당신이 가족의 신을 소유했다면 당신은 그 땅을 소유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1968년에 신학교 수업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방금 이 이야기 전체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내용을 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본질적으로 누지 이야기는 누지에서 추출되어 창세기 이야기에 입혀졌다는 것이다. 사실 본문에는 야곱이 라반에게 양자가 되었다고 말하지도 암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멍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비록 야곱이 양자가 되었다고 해서 본문에서 말하지 않는 실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야곱이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고대 세계의 율법을 통해 야곱이 양자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반이 아이를 낳은 순간의 상태, 그리고 본문은 창세기에서 라반이 야곱을 쫓을 때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를 쫓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입양되었다 하더라도 그때쯤이면 그는 입양인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테라핌이 토지 소유권에 대한 법적 증거를 제공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누지 문서를 잘못 읽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부당하는 누지 서판의 해석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지, 노지, 애 소위 채택 공식예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소위 유사점은 모두 석판을 발견하고 이를 사용하여 성경 본문을 설명하는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문학 저널에 실린 기사에서 사무엘 산드메, 세뮤엘 샌드메을 인용하면서 강의 첫날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행명증의 경우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페이지에 인공적인 전료 발견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여행을 시작하거나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의 문학을 향한 이 여행을 완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마리에 대한 이전 강의에서 마리 서판을 사용하는 것은 평행병증의 사례였습니다. 초점을 맞춘 것은 차이점이 아니라 유사점이었기 때문에 예언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는 평행선을 만들려면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는 개념에 대해 매우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누지에서는 미국의 비평학계가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 고대 근동 자료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해석적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맨 아래 문단으로 이동하면서 제가 말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으로 이어집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오늘날까지 태블릿이나 다른 것이 있을 때마다입니다. 고고학적 발견물에 대해 우리가 이것을 겪을 때마다 마치 해석가들이 특별한 안경을 쓰고 그들의 특별한 안경을 쓴 것처럼 그들은 고고학 역사상 가장 최근 발견된 렌즈를 통해 성경, 본문을 해석합니다. 나는 노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마리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나는 우거리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거리트에 대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해 두루마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서판 출처를 찾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고대 문맥에서 추론하여 성경 본문에 겹쳐 놓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추종자로서 또는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싶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히 들었지만 아마도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고고학자들이 성경과 관련된 것들을 발견하면 매우 유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너드 울리경이 우르에서 홍수 퇴적물을 발견하고 그가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세상에 말했을 때 그는 성경적 홍수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20년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구 세계, 유럽 전역, 여기 미국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는 유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태블릿을 찾을 때마다 이와 같은 일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고고학자들이 유명해지고 싶은 유혹이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특별히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서판을 발견할 때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40년 전이나 30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에블라 기록 보관소에서 야페라는 이름의 증거를 찾았다고 말하는 발굴자들을 발견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시리아 서부, 북서부에 있는 에블라 기록 보관소에 야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성서문학참 가자회에 발표되었을 때 나는 청중석에 앉아 있었는데 방 전체에 5천 명이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예패의 이름이 전혀 아니었음이 밝혀졌고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는 예패가 에블러 서판에 언급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노지에 대한 이 논평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1925년에 우리가 여전히 전체 성경 세계에 빛을 비추기 위해 역동적인 손전등과 같은 고대 근동 자료를 사용하는 진정한 진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의 일부입니다. 문제의 두 번째 부분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여러분을 잃거나 지루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 저는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장학금이 사용을 거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누지 서판에 이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도전은 가부장적 서사의 역사성에 관한 토마스 톰슨의 작업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우리는 서양 학문, 즉 서양 학문, 즉 북미 학문이 소위 성서 고고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에 사로잡혀 있던 시대에 있었다고 설명하겠습니다. 고고학은 성경을 설명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글쎄, 당신이 4천 개의 돌판을 보고 있고 당신의 전제가 이 돌판을 사용하여 성경을 밝히는 것이라면 놀랍게도 그런 종류의 전제는 사람을 문제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전제는 누지 서판의 주요 가치 중 하나가 성경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누지 또는 마리 또는 우가리트의 주요 임무, 즉 서판을 해석하는 주요 임무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서판이 존재했던 도시의 모습. 따라서 이 전체 주제 영역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북미 학자들이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 고대 근동 자료를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당시 고대 근동 자료의 역사에 대한 독특한 해석의 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교회 역사 속으로 15분 동안 여행할 수 있다면 아마도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기관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이 끝나갈 무렵 역사와 과학의 여지를 요구하는 중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즉, 신학은 그 자체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신학은 역사와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성경이 정확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수세기 동안 학문은 정통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일종의 경전을 자신의 범주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여전히 신성한 책으로 널리 믿어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역사적 증명의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찰스 다윈은 바다를 건너 여행을 떠났고 그 여행에서 그는 진화라고 불리는 과학적 현상의 증거로 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윈은 마침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성경 기록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즉,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생명 자체가 화학 물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나타날 수 있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생명은 다양성으로 변할 수 있으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때때로 기독교인들은 다윈의 그런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유신론적 진화라고 부르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즉, 그런 종류의 진화가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제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독교인들은 다윈의 진화론 전체 개념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세기 후반에 확립된 다윈의 이론이 기독교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원에 대한 대안적인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겉보기에 기원에 대한 성경적 제안의 문을 닫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태생. 그 결과 다윈 이후 100년 동안 기독교는 다윈의 가르침에 크게 영향을 받아 기독교가 크게 포기되었다. 우리가 1900년이라고 부르는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모든 교회는 성경에 대한 과학적 대안의 가능성에 극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거의 모든 기독교 조직과 학교는 정통 기독교에서 합법적인 기원 문서인 성경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독일 학문은 그 자체로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이는 핵심 학자인 그레프, 키넌, 웨라우젠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베라우젠이 한 일은 율리우스 베라우젠이 한 일입니다. 그는 다윈의 이론을 받아들여 성경 세계에 적용할 수 있었던 독일 학자 그룹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라우젠 그라프와 키난이 내린 결론은 인류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끝없는 시간에 걸쳐 단순한 유기체에서 오늘날의 복잡한 유기체로 발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세계도 비슷한 종류의 진화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화는 다윈이 우리에게 가르친 원리, 즉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까지를 따랐습니다. 특히 베라우젠과 독일 학자들은 생명이 가능한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진화한 것처럼 종교도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비슷한 패턴을 따른다고 세상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피 이론이라고 불리는 문학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제이는 신성한 이름 제피를 의미합니다. 독일어에서는 제이와 Y가 독일어에서는 Y로 발음되어 자회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여호와, 지오버, 로 알려진 실제 이름은 제피입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을 나타냅니다. D는 비판 이론에서 신명기에서 가장 잘 표현되는 신명기 저자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P는 성직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레프와 키넌, 웨라우젠이 한 일은 이 개념을 대중화한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단순한 원시 신학자인 야위어스트가 대략 10세기에서 9세기에 그의 작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웨라우젠 시스템의 편집자였지 저자는 아니었습니다. 엘로이스트의 저서는 기원전 8세기경이다. 신명기는 7일부터 6일까지이고 다음은 6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이 제5세기는 500에서 400까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종교의 진화적 발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꼭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독일 학문, 즉 비판적 학문의 결과와 영향력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역사적 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져온 것은 종교에 대한 진화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져온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고대 근동 자료를 인용할 수 없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글쎄, 그것은 서구 세계를 휩쓸었던 회의론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교회를 제외한 학계는 이것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라우젠이 제안한 이 엄격한 공식을 믿는다고 말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생각이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비판적 학문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세계로 이어진 종교의 진화적 발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노지 토론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시죠? 글쎄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이 시스템이 서구 세계 전체, 교회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승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의 명문학교, 하버드, 예일 등 기독교 전통을 바탕으로 설립된 수십 개의 학교가 기독교 전통을 버렸습니다. 자, 그것은 종교개혁 초기에 시작된 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학자들은 구약성서의 많은 부분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되면 지우고 더브오프 올브라이트라는 뛰어난 개인, 윌리엄 프랭클린 올브라이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브라이트는 확실히 정통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올브라이트는 정통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남미의 선교사인 부모님 집에서 자랐습니다. 올브라이트도 많은 사람들처럼 집을 떠나 대학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학에 갔을 때, 물론 그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칠판에 적었던 전통, 즉 종교에 대한 설명에 대한 진화론적 접근 방식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브라이트는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그 시대에 뛰어난 고고학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20세기, 즉 이전 세기에 올브라이트만큼 학문의 긴 그림자를 들여온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틀림없이 지난 세기의 지배적인 종교학자이거나 종교자료의 지배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로서 올브라이트는 본질적으로 구약성서에 대한 베라우즈의 태도가 너무 회의적이라고 말하게 만드는 자료를 자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고학 연구를 통해 성경이 그 세계에 상당히 잘 들어맞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올브라이트는 실천적인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올브라이트는 고대 근동 자료가 성경 이야기와 공감적인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 아래서 이 훌륭한 학자인 올브라이트는 학문의 세계로 나가는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당시 성서 고고학이라고 불리는 고대 근동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고고학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성경의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글쎄, 그것은 약 반세기 동안 일어났습니다. 1970년대에 나는 토머스 톰슨의 책을 읽었다. 정말 훌륭한 장학금입니다. 그것은 역사성에 대해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의 가부장적 서사의 역사성, The Historicity of the Paleolithic Narratives, 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그의 결론은 어떤 역사성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증거를 통한 강력한 학문적 탐구이며 기본적으로 톰슨이 그의 책에서 보여준 것은 증거로 인용되는 것은 거의 항상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 즉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니멀리즘이라는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미니멀리즘은 성경의 세계와 성경 사이에 최소한의 상호작용만 존재한다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노지 자료를 보는 방식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 누지 전체 지역의 완벽하게 훌륭한 교수님들에게 배운 것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좋아. 그래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노지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특정 징후가 통제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노지가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자그로스, 제그로스, 산악 지역을 보면 노지가 창세기의 세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보세요. 이것이 포함하는 마일 수를 추측한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800마일, 어쩌면 1000마일일 것입니다. 노지는 실제로 그러한 유사점을 찾기에는 잘못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둘째, 노지는 시대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누지 서판이 기원전 1500년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보수적인 연대에 따라 아브라함이 기원전 2100년경이라면 그것은 600년의 시간을 빼낸 것입니다. 일부 복음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8에서 17세기 인물이었다는 증거를 위해 나중 날짜를 취하더라도 그렇게 가까운 유사점이 있기까지는 여전히 수백 년이 걸립니다. 잘못된 기간입니다. 셋째, 잘못된 인구입니다. 히브리인은 셈족이다. 메소포타미아 분지 전역에서 우리는 셈족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지족은 셈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후르리 아니었습니다. 후르리인 또는 성경에서 호리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셈족이 아니었고 샘족의 관습을 항상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지에서 행하고 있던 풍습은 옛바벨론 세계의 문화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의 풍습이었는데 이는 성경의 세계와 유사점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장소, 시간, 인구와 같은 단순한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최소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장학금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장학금에서 내가 본 건 역시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잘못된 가정은 종종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누지 자료로 돌아가면서 입양의 첫 번째 주제인 입양의 개념에 대해 확실히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입양에 관해 제가 배운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제가 입양을 이해하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모세는 입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는 몇 가지 율법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구약성서의 이야기에는 채택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입양은 고대 세계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남자가 평균적으로 죽으면 남자가 40대 후반 어딘가에 죽으면 그의 자녀는 거의 20대 초반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고대 세계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 시대와 같이 문서가 많이 기록된 시대에 이르면 입양이 매우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다면 초점이 맞지 않는 쌍안경을 통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지 자체는 소위 허구 입양을 다루는 만큼 입양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장학금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장학금은 모호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지에 오기 전까지 살면서 허구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허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허구는 학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허구적 입양이라고 부릅니다. 가상 입양은 단순히 가상 입양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실제 입양이 아니었습니다. 누지의 세계에서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 이후에 메소포타미아 문화 전반에 걸쳐 그 문화에서는 땅을 파는 것이 불법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밝혀진 것은 비유대인인 후르리인들이 법을 우회하는 방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따르면 누구누구가 나에게 X 금액을 지불하면 내가 여기 누구누구를 입양하고 그 사람은 내 아들이 되고 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것은 법적 속임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48번 입양된 테이프 틸러, 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입양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법을 우회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상의 입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여러 페이지에서 나타나는 문자 그대로의 입양을 설명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초래한 것은 고고학의 목적이 성경을 밝히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던 올브라이트의 전체 접근 방식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제는 근동 고고학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거의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진자가 역사의 페이지를 가로질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누구에게나 내가 경고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모든 판을 그 판이 쓰여진 문화권의 사람들의 맥락에서 잘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고학의 주요 목적은 성경을 설명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고고학의 목적은 그 시대의 세계를 재현하는 것, 그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간단한 해석학적 원리입니다. 즉,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다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누지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북미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올브라이안 접근 방식에 동의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 누지 문서가 창세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우리가 배운 것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세계의 자료를 볼 때 먼저 그 서판이 존재했던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자는 생각으로 먼저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를 추정하고 성경을 밝히려고 시도하기 전에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 배경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는 진실을 특징으로 합니다. 배경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강의를 마치고 또 다른 고대 바빌로니아 정보 소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디아어 단 파울러입니다. 세션 11 누지입니다.